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이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빛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저하며 의심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이 당당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서 여러 곳에서 방황하며 헤매이며 그렇게 살아갔던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다시 분별하여 듣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평생의 삶 가운데 경험되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자는 양머리들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머리들이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가게 되면 푸른 초장을 만나게 되고 또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 시편 23편의 그 배경은 다윗이 살았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목초지가 그리 많은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풍부한 지역도 아니었죠.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양머리들을 이끌고 목초지를 찾아서 여기저기 이동하며 다녀야 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이 오랫동안 함께 거하며 양을 쳤는데 이들의 소유가 많아지자 아브라함과 롯은 더 이상 함께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들을 먹일 목초지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양머리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은 어려웠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서로 헤어져서 서로 정반대쪽으로 길을 가게 되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데리고 왔던 그 사랑하는 조카 롯과 헤어져야만 했던 그 이유가 목초지의 부족 때문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는 기억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무리들은 그 지역이 어떠한 지역이든지 간에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에 가서 꼴을 얻을지 어디에 가서 물을 마실지 그것은 양머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항상 꼴을 얻고 물을 마시게 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많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그 상담을 해올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주로 상담을 하십니다. 나의 진로를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또 자녀의 그런 결혼에 대해서 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상담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경험으로 제가 체득한 그 사실은 우리가 이 일들을 참 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렇게 말로는 그렇게 되뇌이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일을 잘하지 못합니다. 저에게 많은 인상을 남긴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잘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하였고 그는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마지막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지 아니하셨고 그래서 그는 급기야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려달라고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그와 같은 나락으로까지 떨어지며 그는 비참한 종말을 맞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종말을 맞기를 원치 않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비참함 가운데 인생을 마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에 말씀과 기도라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배우려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자세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많은 분들이 급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생각할 때에 성경의 아무 쪽이나 이렇게 펼치고 읽으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인도이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도들이 꾸준히 체계적으로 모든 말씀을 읽어나가며 그 의미들을 깨달으려고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그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고 검증된 방식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느헤미야 1장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느헤미야 1장에 보시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당시 느헤미야가 살았던 상황은 이스라엘이 패망을 당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황폐된 채 그대로 버려져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에 거하는 남아있는 자들이 굴욕과 수치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는데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그 중심부에 있는 매우 영향력 있는 그 인물이죠. 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황폐한 그 소식과 그 백성들의 비참한 삶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느헤미야 1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그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신명기 30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여서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이르시기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면 너희가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부터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한 그곳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 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읽어드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어 나가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이 원하던 바를 다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감히 술 맡은 관원장이라 할지라도 왕에게 어떻게 그 재가를 받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들을 움직이십니다. 모든 대적들을 다 파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그 요구사항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그것으로 기도를 마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그 원리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또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것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위치에서 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묻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제가 비교적 목회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2003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10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 몇몇 기억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면서 상담을 했던 그런 몇몇 그 성도들이 기억이 나는데 저는 직설적으로 말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직설적으로 말해줬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후회들이 생각이 납니다. 기도하라고 했는데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여전히 붙들고 있고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끝마쳐질 때에 마지막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우리가 순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나는 성경은 읽지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은 잘 읽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양무리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계획이 있고 우리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실 때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게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그 양들을 인도하셔서 예비된 곳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는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푸른 초장이 나오고 쉴만한 물가가 있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필요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양들은 오늘 풀을 뜯어 먹고 물을 마시면 그것으로 만족해하며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목자의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목자는 오늘 양무리들에게 풀을 뜯기고 물을 마시었을지라도 자신의 소임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인도하여서 양무리들을 먹일 것이며 그 다음날은 어디로 갈 것인가 늘 그것을 생각하며 예비하는 자가 바로 목자죠. 황무한 땅을 그렇게 계속해서 이끌어가서 양무리들로 하여금 기갈 가운데 탈진 가운데 빠뜨리는 것은 지혜로운 목자는 아닙니다. 목자는 그 길을 다 압니다. 그래서 그 황무지를 건너서 험난한 그 지역을 건너가면 거기에 양들이 먹을 만한 목초지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모리아산에서 수양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이미 그 번제에 사용할 예물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실 때에 그들 앞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그 모든 그 고센 지역을 다 예비해 놓고 그렇게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염려는 무엇입니까? 염려는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부족한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공급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매우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라.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은 시편 23편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의 언어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해석하면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요새 작년 12월부터 이렇게 다시 펼쳐들기 시작했던 책이 있습니다. 제가 2003년에 안수를 받았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던 강 목사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신 책입니다. 조지 휘필드 일기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을 다시 꺼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 조지 휘필드가 1738년에 쓴 그 일기인데 그의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이미 그 설교할 자격을 얻어서 미국 조지아 지역에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역을 하다가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다시 영국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그 중간에 썼던 일기인데요. 그 당시 항해는 참 위험천만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 대서양을 건너다가 많이 파손돼서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휘필드가 탔던 그 배가 훨씬 그 도착 예정일이 지났지만 영국에 도착하지 못했고 계속된 그 역풍을 만나서 표류하면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루에 0.5리터 정도 한 이 정도 컵 정도의 그 물밖에는 공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마실 물의 전부인데 그것도 깨끗하지도 않는 그런 물을 마시면서 또 음식으로 남아있는 것은 신선한 것은 이제 다 바다에 막 표류하면서 다 쓸려 나가고 그 소금에 완전히 쩌들은 그 소고기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마실 수 없는 그런 소고기들을 조금씩 나눠줘서 간신히 그 생명만 부지하고 있는 그런 날들의 그 12월 그러니까 또 겨울이죠. 추운 그때 쓴 일기인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적어봤습니다. 어제 하루에 할당되는 물의 양은 고작 0.5리터에 불과해서 소금에 절인 쇠고기를 잘 먹지 못했다. 우리의 돛은 굉장히 약해서 어젯밤에 그중 얼마가 더 찢어졌다. 그리고 아무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표류하고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니 그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일주일이 더 지난 11월 8일의 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련이 계속될지 아니면 순풍을 우리에게 보내주실지를 지금 내 선택에 맡기신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그분의 뜻에 겸손히 의탁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를 위한 최선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극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영국에 도착하게 되는데 음식을 잘 먹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굶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죽을지 살지도 알지 못하고 먹을 물도 떨어지고 마실 그 양식도 다 떨어져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순풍을 보내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모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일을 결정할 결정권을 주신다 할지라도 저는 저의 뜻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저는 그것이 최선인 줄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 한참 이후의 일기를 보면 그도 그렇게 기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두셨는지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가 그 고통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이 힘이 없어서 설교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이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더 잘 단련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한 가지를 내가 깨달았을 뿐 다른 건 다 알지 못하겠다라고 기록하는 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면서 현재 내가 고난을 맞닥뜨리고 있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이 길의 끝에는 푸른 초장이 있을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쉴만한 물가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항상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영혼에 나도 생각지 못한 최상의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원망하며 불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 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항상 결핍이 있습니다. 항상 무엇인가에 결핍되어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물질이 결핍되어서 물질이 채워지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오랫동안 수고하고 일해서 수십 년만 이제 물질이 풍부해지면 또 다른 결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는 무엇인가 더 많은 물질들을 소유합니다. 그러나 항상 물질이 풍부할 때도 또 젊어서 물질이 별로 없었을 때도 부족함 가운데서 살아가죠.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이 속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인생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나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이 찾아올 것이라고 젊은이들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산 증인입니다. 인생의 증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집니까? 오히려 젊은 날을 더 회상합니까? 대부분이 젊은 날이 더 좋았다라고 회상하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에는 무엇인가에 항상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신기루를 쫓는 삶과 같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곳에 가보면 환경은 변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또 방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우리는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에 보시면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른 초장, 푸른 초장이 의미하는 것은 풍요와 평안과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양들이 어떻게 풀밭에 누워있을 수 있습니까? 양들이 풀밭에 누워있는 것은 완전한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보호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 보면 쉴만한 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quiet water 또 still water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잔잔한 물가, 고요한 물가. 양들은 천성적으로 물을 무서워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물이 깊거나 빠르게 흘러도 겁을 내고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들을 잘 압니다. 양들의 두려움들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냥 흐르는 물로 양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나 흙으로 흐르는 물을 이렇게 막습니다. 댐을 만들어서 잔잔하도록. 그래서 겁이 많은 그 양들도 안심하며 평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죠. 그 이후에 양들을 물가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럼 겁이 많은 양들도 자신의 목을 축이며 그렇게 물을 마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공급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장성한 자녀들이 오랜만에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집을 찾아가죠. 뭐 가족 모임이 있을 때 또 명절에 이렇게 부모님 댁을 찾아가면 자녀의 입맛을 누가 가장 잘 합니까? 어머니죠. 그래서 자녀들이 좋아하는 그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해 놓고 자녀들을 기다리시죠. 그러면 자녀들은 어머니가 차려주신 그 풍성한 식탁에서 마음껏 먹으며 가장 만족한 그런 식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도 이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인생을 많이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양무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살아갔는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전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하심과 인자하심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장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에는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예비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수천 년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 수많은 성도들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그 삶이 가장 만족된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또 인도하심에 대해서 주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순간부터 인생의 그 평안함과 또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더 이상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공급하심을 내가 확신하며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하면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과 같이 고난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나이다. 그러나 주께로 나아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인생을 계획하며 어떻게 앞날을 대비하며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염려하는 그 모든 삶의 무게를 우리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거친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며 결국에는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처소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많은 사람들이 겁내며 두려워하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그 젊은 휘필드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고난과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순복하는 양무리들을 이끄셔서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참으로 복된 주님의 양무리 가운데서 안전과 평안과 공급하심을 얻는 복된 남은 인생들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